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새벽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의 생생 라디오 매거진 장량입니다. 자북극이란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영어로는 North Magnetic Pole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라는 별에 자기장이 흐릅니다. 지구 자기장의 북극을 자북극이라고 하죠. 나침반을 손 위에 올리면 빨간 쪽이 북쪽이죠. 가는 곳이 어디든 이 빨간 바늘은 저절로 휙 위로 북쪽을 가리킵니다. 바로 지구 자기장 북극, 자북극의 힘 때문인데요. 그런데 지구라는 별의 정중앙에는 지구 핵이 있고요. 이 핵을 둘러싼 게 액체인데요. 액체는 늘 움직이죠. 때문에 자북극도 매년 달라집니다. 자, 이렇다 보니까 이 자북극이란 건 지구의 실제 북극과 위치상의 차이가 생깁니다. 그런데요, 이 차이가 나는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는 소식인데요. 이 자북극이 러시아 시베리아 쪽으로 빠르게 이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 해양대기청이 세계 자기장 모델 정보를 고쳤다고 하는데요. 이 선박 항해 시스템에서부터 구글 맵에 이르기까지 현대 위성 항법 위치 추적 장치, 바로 내비게이션 시스템의 근간이 되는 정보가 바로 세계 자기장 모델인데요. 이 정보는 5년마다 바뀌는데 최근 바뀐 게 2015년이라서 2020년이 돼야, 그러니까 내년이 돼야 고치는 것을 최근 수년 동안 자북극이 급격히 이동했기 때문에 4년 만인 올해 수정했다고 합니다. 네, 어쨌거나 이 생명이 숨쉬는 별인 지구의 자기장이 변한다는 건 자연적인 현상이지만은요, 급격한 변화에 과학자들은 혼란이 없지 않았고요. 앞으로 추이를 지켜봐야 할 거란 입장입니다. 후문인데요. 이번 연방정부 부분 폐쇄로 인해서 자료들을 수정하고 발표하는 게 좀 지연됐다고 하네요. 생생 라디오 매거진 출발합니다. 한 주간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한 주간 VOA 한국어 방송 사이트를 통해서 독자들이 가장 많이 읽은 기사로 한반도 현안 알아봅니다. 독자의 선택, 미국 내 북한 관련 화제 소식 뉴스 풍경, VOA 이야기 미국사 준비하고 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노래 한 곡 듣고 출발하겠습니다. 주스 뉴튼이 부릅니다. Angel of the Morning 들어보시죠.
Take a stand, for it was I who chose to start.
미국 내 화제 소식을 화제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 시간입니다. 첫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뉴저지 최저임금. 미국 뉴저지주의 시간당 최저임금이 향후 5년간 $15까지 인상됩니다. 민주당 소속인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는 오는 2024년까지 시간당 최저임금을 $15로 인상하는 내용의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주정부 차원에서 최저임금 $15를 적용하는 것은 캘리포니아, 매사추세츠, 뉴욕에 이어서 네 번째입니다. 이에 따라서 현행 $8.85였던 뉴저지주 최저임금은 오는 7월 $10를 시작으로 해마다 $1씩 오르게 됩니다. 5명 이하 소규모 사업장 팁을 받는 근로자 등에는 예외 규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되는데요. 뉴저지주에서는 지난 2016년에도 비슷한 내용의 법안이 주의회를 통과했지만 공화당 소속의 크리스 크리스티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연방 최저임금은 지난 2009년 이후 시간당 $7.25에 머물러 있는데요. 지난해 11월 6일 중간선거에서 연방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은 연방 최저임금을 $15로 올린다는 방침입니다. 동부와 서부의 경제권을 각각 대표하는 뉴욕과 캘리포니아가 동참하면서 전국에서 최저임금 $15 바람이 거센데요. 기업 차원에서도 자발적인 동참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다만 너무 급격한 임금 인상이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공화당 진영과 업계의 반대도 만만치 않습니다. 두 번째 해시태그입니다. 전자담배 사망사고. 텍사스주 타런트 카운티 검시소는 20대 미국인 청년 윌리엄 에릭 브라운이 지난달 29일 전자담배 폭발 사고 후 뇌경색과 뇌탈출증으로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전자담배가 폭발한 뒤에 파편이 목에 박히면서 경동맥이 파열된 것인데요. 지역일간지 포스워스타 텔레그램에 따르면 브라운은 지난달 27일 전자담배 가게 인근 주차장에 세워둔 할머니 소유 차량에 제품을 피우다 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브라운은 해당 상점 주인의 신고로 병원에 이송됐지만 이틀 뒤 사망했습니다. 상점 주인은 브라운이 전자담배 사용법을 물어보러 들어왔다가 아무것도 구매하지 않고 떠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브라운이 사용하던 제품은 자신의 가게에서 취급하지 않고 있다며 결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제품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내 전자담배 폭발로 인한 사망사고는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미국 CNN 방송에 의하면 지난해 플로리다주 세인트 피터즈버그의 한 남성도 전자담배 폭발로 인해 얼굴에 부상을 입고 사망한 바 있습니다. 미국 내 화재 소식을 화재 단어로 알아보는 해시태그였습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BOA 방송 한국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한 주간 독자들이 가장 많이 본 뉴스로 한반도 소식을 알아보는 독자의 선택 시간입니다. 박형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난 한 주간 독자들이 또 가장 관심을 갖고 본 소식은 어떤 걸까요?
네, 역시 뭐 예상은 하셨겠습니다만 네. 2차 미북 정상회담과 관련된 소식입니다. 네.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무래도 이 회담과 관련된 관심이 모아지다 보니까 저희 뉴스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네. 지난 일요일이었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 CBS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한 관련 발언들 가장 많이 본 뉴스에 선정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3일 미 CBS 방송 페이스 더 네이션에 출연해 이같이 말하며 김정은 위원장은 북한이 처한 상황 먼저 이날 CBS 페이스 더 네이션 프로그램 여기에서 이제 대통령이 출연을 했는데 네. 이 방송이 됐던 날이 지난 3일이었거든요. 일요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미국 국민들의 최대 연례 스포츠 행사라고 할 수 있는 미식축구 네. 예, 슈퍼볼
NFL
예, 있었던 날인데 네. 저도 이번에 이제 처음 알았는데 이 슈퍼볼이 있을 때마다 항상 미국 대통령이 그 미국의 지상파 방송들 혹은 주요 방송들과 한 곳씩 인터뷰하는 그런 관례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올해는 CBS 차례가 돼서 인터뷰를 한 20여 분 넘게 30분 정도 했고요. 네. 거기에서 또 북한 관련 이야기도 많이 나왔습니다.
예, 자 북한 관련해서 어떤 얘기를 했나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합의를 이룰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김정은은 자신이 겪고 있는 것을 겪는 데 지쳤고 지금 북한을 엄청난 경제 대국으로 만들 기회가 있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이 같은 발언은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포기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라는 정보당국 수장의 판단이 있었는데 이게 틀렸느냐 이런 질문에 답을 하면서 나왔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은 뭐 정보 수장의 판단은 그들의 판단이고 또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다시 말해서 뭐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지만 자신은 합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역설을 했습니다.
네. 자, 미국 정보당국 수장들이요. 지난주에 의회 청문회에 있었는데 북한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는 정권 유지 수단이기 때문에 포기할 가능성이 낮다라고 판단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판단과 이제 조금 달랐는데요. 네. 물론 이날 인터뷰에서 정확한 판단 근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네. 북한의 경제적 발전 가능성을 거듭 강조를 했습니다. 네.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경제 국가 가운데 하나가 될 기회가 있지만 김 위원장이 핵무기를 가진 상태로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리고 또한 지금 있는 그 길에서도 할 수 없다 이런 부분들을 덧붙였습니다.
네, 자, 또 김 위원장과의 개인적인 친밀함을 다시 강조했나요?
네, 자신은 김 위원장을 좋아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또 우리는 환상적인 케미스트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또 일부 사람들이 봤듯이 믿을 수 없을 만큼 대단한 서신 왕래가 있었다 이런 점도 강조를 네. 했습니다. 친서를 굉장히 여러 번 주고받았죠. 네. 트럼프 대통령이 또 그것이 우리가 합의할 것이라는 뜻은 아니지만 확실히 우리가 합의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거듭 밝혔고요. 또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북한이 러시아, 중국, 한국 사이에 위치해서 큰 지리적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동산 사업가다라는 점도 얘기했는데 네. 부동산 사업가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물건을 고를 때 지리적 위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북한은 경제적 강국에 될 기회를 가지고 있는 나라다 이렇게 재차 강조를 했습니다.
네. 뭐 김 위원장이 핵을 포기하면 북한의 경제 발전은 뭐 장담한다, 보장할 수 네. 있는 것이다 이런 얘기인데
맞습니다.
자, 또 이날 인터뷰에서 주한미군 철수 문제 거론됐네요.
네, 이 부분은 한국 언론이 특히 관심을 가졌는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 미군을 계속 주둔시킬 것인가 이런 질문에 그렇다, 다른 이야기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아마도 언젠가는 누가 알겠느냐라고 묘한 여운을 또 남기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한국에 4만 명의 군대가 있는데 군대 유지 비용이 매우 비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약간 좀 팩트 체크를 해야 될 부분이 미 국방부가 밝힌 주한 미군 주둔 숫자는 2만 8,500명 정도 수준이거든요.
네. 예,
이 부분은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4만 명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철수와 관련해서 아무런 계획이 없으며 그것을 논의한 적 조차 없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뭐 얘기할 때마다 이 팩트 체크에 자꾸 걸리는데요. 자, 지난 5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서 또 신년 국정 연설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여기서 정상회담 장소하고 날짜를 발표했습니다.
네. 이달 27일과 8일 그리고 베트남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만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역시 언론의 전망이 틀리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베트남 어느 지역에서 할지는 공개가 안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냥 베트남이라고만 얘기를 했죠.
네.
지금 뭐 언론을 종합해보면 수도 하노이, 휴양 도시인 다낭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네.
아직 미국과 북한이 베트남 개최는 합의했지만 도시를 놓고는 여전히 견해차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북한은 하노이를, 수도 하노이를 선호한다고 하고요.
네.
미국은 다낭을 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낭에서는 APEC 정상회의가 열린 적이 있거든요.
네.
그런 만큼 뭐 국제적인 행사 개최지로 뭐 보안이나 안전 문제에 검증된 장소 이렇기 때문에 미국은 이 장소를 선호한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북한은 하노이에 대사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거고요.
예. 하지만 일각에서는 개최 도시를 이미 결정을 했지만 경호상을 이유로 발표하지 않았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네. 자, 하지만 지난해에 1차 정상회담 때는 회담이 열리기 한 달 전에 개최지를 발표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는 뭐 싱가포르에서 한다라고 미리 얘기를 했죠.
네.
이런 점 때문에 경호 문제 때문에 개최 도시를 발표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주장은 조금 설득력이 떨어졌 진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네.
북한은 이번에는 처음에는 평양 개최를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결국 베트남으로 확정되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대사관 북한 대사관이 있는 하노이에서 하자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언론에 의하면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시점이 이제 목요일 저녁인데
네.
이때까지는 지금 개최지가 정확하게 발표가 안 된 네. 거고요. 어쨌거나 2차 정상회담이 이틀 일정이죠.
그렇죠. 27일, 28일이니까.
네.
만남 자체를 의미를 뒀던 싱가포르 회담 때와 달리 이번에는 이제 성과를 내려는 의지가 반영됐다라고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통상적인 외교 의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적어도 두 차례에는 만날 것 같고요. 첫날 회담 뒤에는 만찬을 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네. 1차 때는 한 반나절쯤 두 정상이 네. 시간을 같이 보냈잖아요.
그렇습니다. 2시간 남짓 단독회담, 확대회담을 했고요. 또 한 50분 정도 오찬을 했고 그리고 한 1분 정도 짧게 산책을 한 게 전부였습니다. 그에 비하면 이번에는 두 정상이 대화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가질 뿐만 아니라 개인적인 친분도 돈독히 할 여건이 마련됐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독재 선택 다음으로 많이 본 뉴스 알아볼까요?
네.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가 1일 미 스탠퍼드 대학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북한과 실무 협상을 앞두고 한 강연이라서 어떤 언급들이 나올지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요.
네.
함지아 기자의 관련 보도 역시 많이 본 뉴스에 포함됐습니다.
We will get that at some point through a comprehensive declaration. We must reach agreement on expert access.
지난해 8월 임명된 이후 공개 석상에서 이 북한 현안에 대해 설명한 것 자체가 이 연설이 처음이었습니다.
네.
비건 대표는 이날 연설에서 한반도 전문가인 로버트 갈린 씨와 대담을 하기도 했는데
네.
미북 비핵화 협상의 의제와 향후 계획 등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핵무기가 북한 땅을 떠나고 제재가 해제되며 북한에 있는 대사관에 국기가 내걸리고 평화조약이 체결되는 것을 미북 협상의 결말로 제시했습니다. 굉장히 단계 단계적으로 구체적으로 뭐 설명을 했잖아요.
예.
목표는 뭐 국교 수립이다. 대사관의 국기가 걸린다라는 그런 표현을 했으니까요. 최종 목표가 무엇인지까지도 제시를 했습니다.
네. 자, 비건 특별대표가 북한이 주장해온 상응 조치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나요?
네.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맞춰서 미국도 신뢰를 가져다 줄 많은 행동들을 실행할 준비가 돼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단계적 동시적 행동을 강조했습니다.
네.
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대해서 적절한 보상을 제공할 것임을 처음으로 밝힌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비건 특별대표의 연설 직후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도 트위터에다가 미국이 단계적이고 동시적인 진전을 추진할 것임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은 또 비건 특별대표가 북한이 약속한 비핵화 조치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네요.
네. 비건 특별대표는 북한 측이 협상에서 미국의 상응 조치에 따라서 영변 그리고 그 이상의 시설을 폐기할 의사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특히 김정은 위원장이 플루토늄 그리고 또 우라늄 농축 시설의 폐기와 파괴를 약속했다면서 북한은 그리고 더 할 수 있다는 말도 덧붙였다고 합니다. 사실 북한이 그동안의 비핵화와 관련돼서 가장 진전된 얘기를 했던 것은 지난 9월이었죠. 평양 남북 정상회담 때
네.
미국이 상응 조치를 하면 영변 핵시설을 폐기할 수 있다 이 발언이었거든요.
네네.
그런데 비건 대표가 공개하기로는 김정은 위원장이 그 이상도 할 수 있다. 플루토늄 우라늄 농축 시설 폐기 파괴도 약속했다라고 얘기하니까 이건 상당히 많이 관심이 가는 대목이고요.
예.
비건 대표는 영변을 넘어선 시설들은 북한의 플루토늄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의 전부를 의미한다.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까지 공개하지 않았던 어떤 비공개 시설 이런 것들까지 포함된다. 비건 대표의 말에 따르면 그런 분석이 가능합니다.
네. 자, 그렇다면은 북한의 핵신고 또 비핵화 로드맵, 이 핵무기하고 탄도미사일 폐기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된 건가요?
네, 이 부분도 역시 상당히 언론에서 관심을 가졌던 대목인데요.
네.
핵 목록 신고와 핵무기 폐기 등을 강조하면서도 북한이 당장 실현해야 할 과제로는 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매우 유연하고 현실적인 입장을 취한 것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달 말로 예정된 정상회담에서는 플루토늄 그리고 우라늄 농축 시설의 전면적인 폐기를 집중하겠다는 건데요.
예.
비건 특별대표는 이에 대한 상응 조치로 종전 선언을 강하게 내비쳤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에서 70년에 걸친 전쟁과 적대 행위를 뛰어넘어야 한다고 확고하게 생각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공개를 했습니다.
네.
북한이 핵 개발의 이유로 주장해온 적대 관계를 끝내고 새로운 관계 수립의 길로 나아갈 것임을 밝힌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미국은 연락사무소 설치에도 긍정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뭐 하지만 비핵화가 완료되기 전에는 대북 제재 완화는 없을 거라는 점 확인했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상응 조치의 제재 완화나 해제는 포함되지 않을 것이라는 것 밝힌 건데요.
네.
전날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의 설명도 이것과 일치합니다. 이 당국자는 익명을 전제로 제재 문제에 관한 미국의 입장은 아직도 확고하다면서 제재 완화가 현재로서는 어려울 것임을 밝혔습니다.
네, 그렇지만 북한은 계속해서 이게 완화가 중요하다는 입장이고요.
그렇습니다. 과연 따라서 이제 비건 대표가 제시할 상응 조치를 북한이 어떻게 호응하느냐가 또 다른 문제인데요.
네.
며칠 전에 비건 특별대표가 평양에서 실무 협상을 했었잖아요.
네.
가장 큰 쟁점이 바로 조금 전에 언급해 주신 이 부분일 겁니다. 제재 완화. 그런데
네.
비건 특별대표가 스탠포드 연설 때 어떻게 얘기했냐면요. 이 문제에 대해서도 북한 측과 논의에 열려있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북한이 어떤 상응 조치를 원하는지 대해서 논의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시 정리를 해보면 미국은 제재 완화. 뭐 제재 해제는 당연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이 부분도 북한과 논의를 하겠다. 논의에 열려 있다. 이런 표현까지는 했습니다.
네. 자, 독자의 선택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독자의 선택 이어가겠습니다. 아무래도 2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가 앞으로 가장 큰 뉴스가 될 텐데요. 이번 회담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미국인들 적지가 않나요?
네, 최근 미국 CBS 방송이 지난달 28일부터 나흘 동안 미국 1,59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안소영 네. 기자가 보도한 기사입니다.
네, 미국인의 과반수 이상이 2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설문조사의 응답자의 58%가 1차 정상회담 이후 지금까지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축소하지 않았다면서 2월 말로 예정된 2차 정상회담을 열어서 안 된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네.
이걸 지지 정당별로 좀 보면요. 공화당 지지자의 10%만 정상회담에 반대한 반면에 민주당은 77%, 무당파는 57%가 부정적이라고 답했습니다.
네.
참고로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출신이죠.
그렇죠.
북한이 핵 프로그램을 감축했다고 보느냐 이런 질문에는 17%만 그랬다고 답을 했고요. 57%는 예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나머지 25%는 오히려 핵을 추가 개발하고 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네, 근데 흥미로운 게 미국인들이 북한에 대한 공포감 줄어들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미군의 군사 공격이 필요 할 만큼 북한을 위협적이라고 답한 응답자는 16%가 나왔습니다.
네.
지난해는 29%가 나왔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10% 포인트 넘게 이제 준 겁니다.
네.
다만 전체 응답자 가운데 69%는 북한을 여전히 미국과 그 동맹국들에 대한 잠재적인 위협으로 본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네. 뭐 2차 회담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이지만 북한에 대한 위협은 줄었다. 뭐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거네요.
네.
자, 그렇다면 미국인 언론들 2차 회담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는지 궁금하네요.
예, 언론도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은 게 사실입니다.
네.
AP통신은 6일 분석 기사에서요. 트럼프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북한 문제를 매우 짧게 언급한 것과 그리고 그 언급한 내용들을 보면 2차 정상회담에 대해서 기대감을 낮춘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국정연설에서 자신이 대통령이 안 됐으면 북한과 큰 전쟁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은 싱가포르 회담 직후에는 북한발 핵 위협이 끝났다 이런 공언을 했는데 이때 발언보다 오히려 국정연설이 조금 후퇴한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강도가
했습니다.
강도가 좀 약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이어 연설에서 회담 목표는 언급을 안 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번 회담 목표가 뭐 비핵화다 뭐 이런 언급은 전혀 하지 않고
네.
회담 장소 날짜만을 공개하고 그리고 연설에서 비핵화라는 단어조차 거론되지 않은 점을 좀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억류자가 돌아왔고 또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중단된 걸 성과로 언급을 했는데 사실 이것도 6월 정상회담 이전에 북한이 취한 조치가 아니냐 이렇게 꼬집었습니다.
네. 또 앞서 저희가 언급했지만 이 비건 대표 이 실무 협상의 중요성을 지적하는 언론들이 많네요.
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대통령이 2차 정상회담 장소와 날짜를 공개하는 시점에 바로 비건 특별대표가 실무 협상을 위해서 평양을 방문한 것을 주목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양측 지도자의 신뢰가 높고 융통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 실무 협상을 이끄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다라는 전문가의 분석을 소개했습니다.
네.
비건 특별대표는 이제 미국 측 실무 협상 대표고요. 북한은 네. 김혁철 전 스페인 대사인데 두 사람 모두 물론 활동했던 이력은 다르지만 양측의 지도자의 신뢰가 있고
네.
또 다소 융통적인 융통성이 있는 유연한 성격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실무자의 사전 조율을 거친 사전 합의가 없이 두 정상이 회담장에 들어간다면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애매모호한 구체성이 없는 또 다른 합의를 만들어낼 위험성이 크다 이렇게 신문은 지적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CNN은 비건 특별대표가 평양에서 아마도 개최 도시를 확정하는 것을 포함해서 정상회담의 세부 사항을 공고히 하고 또 북한 측에 또 실무회담을 하자 이런 압박을 했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난달 김영철 북한 부위원장이 워싱턴에 방문했을 때 비핵화와 관련된 진전이 없었던 만큼 앞으로 남은 3주 동안 후속 실무회담이 필요하다 강조를 했습니다.
네.
폭스뉴스는요. 2차 정상회담에서는 북한의 영변 핵시설 파괴 그리고 연락사무소 개설이나 종전선언 남북 경협 승인 이런 것을 놓고 거래가 이루어질 것으로 관측을 했습니다.
네. 또 회담 장소로 베트남이 선정된 이 배경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나요?
네. 워싱턴 포스트는 2차 정상회담 개최지 베트남은 사회주의 권위주의 국가면서 시장 경제를 채택하고 있고 또 무역업 관광 산업이 성공적으로 혼합된 국가다라고 전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에게 핵무기를 포기하고 지금 베트남의 발전상을 봐라. 이렇게 북한도 밝은 미래를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압박하는 상징적 의미가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CBS 뉴스는요. 두 정상이 베트남에서 회담함으로써 미국과 북한도 미국 베트남처럼 과거에는 적이었지만 지금처럼 친구로 발전을 할 수 있고
네.
더 좋은 세상을 만드는 데 이바지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효과도 있다라는 전문가 분석을 전했고요.
예.
로이터 통신은 다낭 공항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5일 저녁에 미 공군기 넉 대가 이 다낭 기지에 착륙했다가 몇 시간 뒤에 떠났다고 합니다.
네.
또 정상회담 실행 계획을 담당하는 미국 관리들도 지난주에 다낭을 방문했다고 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하노이보다 다낭이 좀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로이터는 봤습니다.
네.
그러면서 베트남은 미국과 북한 모두 좋은 관계를 맺고 있으며 특히 향후 북한의 정치 경제 개혁의 모델로 활용될 수 있는 장소다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네. 자, 오늘 주요 내용들 독자들이 많이 읽은 뉴스를 통해서 알아봤는데요. 독자의 선택 다시 한번 내용 좀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먼저 북한과 합의를 이룰 가능성이 높다라고 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살펴봤고요. 비건 특별대표가 북한과 실무 협상을 앞두고 한 연설 어떤 내용이 포함됐는지 전해드렸습니다. 그리고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인들과 언론들의 반응 전해드렸습니다.
네. 자, 독자의 선택 지금까지 박형주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가겠습니다. Boys to Men이 부릅니다. End of the Road 들어보시죠.
just don't understand how much I love you, do you? I'm here for you. I'm not out to go out there and cheat all night, just like you did, baby, but that's alright. I love you anyway, and I'm still gonna be here for you till my dying day, baby. Right now, I'm just in so much pain, baby, because you just won't come back to me, will you? Just come back to me. Yes, baby, my heart is lonely.
생생 라디오 매거진 한 주간 북한 관련 화제성 뉴스를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 시간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기독교계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김현숙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6일 워싱턴 시내 트럼프 인터내셔널 호텔에 미국과 한국의 기독교 지도자 200여 명이 모였습니다. 2019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미 기도회, 한인 성악가가 부르는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를 들으며 급변하는 한반도 상황에서 진정한 평화를 염원하는 참석자들. 아침 7시부터 2시간 넘게 진행된 이날 기도회는 한국과 미주 한일사회 그리고 미국의 기독교 지도자들, 특히 미국의 전직 고위 관리들이 참석해 기도와 함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What I'm saying is that prayer does work. Prayer is the most important thing. Sometimes in Washington, D.C.,
조지 부시 대통령 집권 1기에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 대사를 지낸 토니 홀 전 하원의원. 한국뿐 아니라 북한도 여러 차례 방문한 적이 있는 홀 전 의원은 24년간의 의정활동과 대사 임무를 통해 깨달은 점은 기도로 일들이 이루어졌다는 점이라며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홀 전 의원은 1995년 고난의 행군 당시 북한에 방문한 후 국제사회에 북한의 대기근 상황을 처음 알렸습니다. 홀 전 의원은 우리는 하나님께 해결책을 묻는 것이 먼저라는 걸 잊을 때가 많다며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를 멈추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을 지낸 로버트 맥페린 씨는 우리가 현재 직면한 도전을 함께 염려하고 있다며 기도문을 읽어갔습니다.
The challenge of denuclearizing and the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is morning we must all focus in prayer for the
맥페린 전 보좌관은 그 도전은 바로 한반도 비핵화와 통일이며 우리의 지도자들이 비전과 용기를 위한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하나님의 축복으로 사명을 이룬다는 믿음을 지키라고 강조하며 북한과의 관계가 가까워지기를 희망했습니다.
In John chapter 17.
미셸 바크먼 전 하원 의원도 자신의 기도문을 읽었습니다.
Into the world. For their sakes I sanctify myself, that they themselves also may be sanctified in truth.
바크먼 전 하원은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라는 내용의 성경 구절을 낭독했습니다.
That you sent me. Oh, Father, would you pray for the peace and unity on the Korean Peninsula?
Lord, 바크먼 전 의원은 남한과 북한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며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지도자들이 한반도 평화를 이룰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이날 기도회에는 전 세계의 기독교인들에게 큰 영향을 끼친 빌리 그레이엄 목사의 아들 프랭클린 그레이엄 목사, 마틴 루터 킹 목사의 딸인 킹센터의 베니스 킹 대표도 한반도 평화를 기원하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We have many friends in both countries. And so as we come together, and let's continue.
What you are praying for, peace on the peninsula in Korea, takes place, that the environment...
이들은 우리는 함께하며 상황이 달라지고 있고 남과 북이 함께 한 가족이 되어 예배드리기를 소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미 카터 전 대통령도 서신을 통해 같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북한 자유연합의 수전 숄티 대표도 참석해 미국과 한국 기독교 지도자들의 메시지와 기도를 경청했습니다. 숄티 대표는 VOA에 한반도 평화를 향한 각국의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시점에 이들의 기도는 매우 중요하다며 자신은 완전하고 되돌릴 수 없는 자유가 북한 땅에 이루어지길 희망하는 마음으로 참석했다고 말했습니다.
I'm a believer in CVIF, complete verifiable and irreversible freedom for the people of North Korea. I think considering CVID is fine.
이날 기도회는 미국과 북한의 2차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 열린 만큼 어느 때보다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에 대한 기독교인들의 바람을 읽을 수 있던 자리였습니다. 이날 특별히 주목을 받았던 인물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복음주의 자문위원장을 지낸 폴라 화이트 목사였습니다. 화이트 목사는 2016년 대통령 선거 당시 트럼프 후보 진영에서 자문을 맡았고 지난해 이스라엘 주재 미국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옮기는 데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이트 목사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지지와 성원을 당부했습니다. 화이트 목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같은 비전을 갖고 나가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를 갈구하는 교회와 기독교인들은 트럼프 대통령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이 있던 지난 5일 트럼프 대통령과 한반도 평화를 위해 기도했다는 화이트 목사는 남한과 북한에 떨어져 살고 있는 이산가족의 현실을 알고 있다며 한반도 통일이 될 때까지 희망을 잃지 말라고 당부했습니다. 화이트 목사는 북한 주민들에게 종교의 자유가 없다는 걸 알고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 자신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공개적으로 신앙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믿는 사람들의 기도에는 국경이 없고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다며 북한 주민들에게 기도하는 걸 잊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God is greater. He is a sovereign God. And prayers are not limited by borders or boundaries or time or space. And the prayers of believers are being lifted up before the throne.
2019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미기도회는 한국의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워싱턴의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KCPC가 주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를 기획한 KCPC의 류응열 목사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여러 방향으로 또 여러 모습으로 남북한 관계 또 북미 관계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지만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은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가장 북한 한국 문제 또 북한 미국 문제 풀어갈 수 있는 길이 아닌가 또 하나님이 정말 은혜를 주셔야 남북한이 평화적으로 통일될 수 있는 길이 아닌가 많은 분들이 똑같이 하신 말씀이 기도하면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기도를 믿고 우린 주님께 나아가는 거다 그 말씀대로 역사하실 것
기도회에 참석한 한인교회 지도자들과 한국에서 온 관리들도 같은 메시지를 전하며 마음을 모으기를 희망했습니다. 정근모 전 과학기술처 장관은 대한민국의 역사에 남을 영적 부흥과 자유민주국가로서의 자유와 번영을 누리게 하신 만큼 대한민국이 21세기 신앙의 최고의 인류국가로 거듭나고 한국이 젊은 세대를 세우고 희망을 주리라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생생 라디오 매거진 김현숙입니다.
네, 김현숙 기자 소식 잘 들었습니다. 자, 생생 라디오 매거진 이제 한 순서 남겨놨는데요. 미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드라마로 들어보는 시간이죠. VOA 이야기 미국사 김미옥 기자가 엮었고요. 해설의 조원우, 이은경입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전직 오하이오주 국회의원이었던 클레멘트 벨런디검은 전쟁과 공화당을 비판했습니다.
에이브럼 링컨 대통령, 아니 링컨 국왕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링컨 국왕은 독재자가 되기 위해서 전쟁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연설 내용에 합중국 정부를 비판하는 부분이 있었다는 보고를 받은 번사이드 장군은 당장 벨런디검을 체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군사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클레멘트 벨런디검을 남부군에게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남부에서는 이 반전 지도자를 환영했고 벨런디검이 캐나다로 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비오의 이야기 미국사 제27부 미국의 남북전쟁.
반전운동과 징병법에 대해 항의는 계속됐습니다. 에이브러햄 링컨 대통령은 징병법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국민들을 납득시켜야 했습니다. 사실 미국의 남북전쟁은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이루어진 전쟁은 아니었습니다. 대부분 국민들은 북부와 남부 어느 쪽이 이기든 관심이 없었고요. 전쟁과 상관없이 편안한 일상생활을 이어가고 싶어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사람이 없는 군대는 존재할 수 없습니다. 군대가 존재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은 본인의 동의하에 자발적으로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 본인의 동의가 없더라도 징집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으로선 자발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인력은 이미 부족하고 징집밖에 방법이 없는 상황이지요. 만약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군대에 지원해준다면 징집법을 취소하겠다는 내용으로 대국민 연설문을 만들 생각입니다.
대통령님, 그건 안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너무 직설적이기 때문에 반대 세력들이 또 꼬투리를 잡고 들고 일어날 게 뻔합니다. 좀 더 간접적이고 우회적인 표현을 사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에브러햄 링컨 대통령은 평화에 대한 내용으로 대국민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여러분은 평화를 원하시지요. 우리가 원하는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는 무력으로 남부의 반란을 진압하는 건데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시도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이 방법에 찬성한다면 그건 지금까지 우리가 해온 일에 대해 동의한다는 뜻이겠지요. 평화를 얻는 두 번째 방법은 연방을 포기하는 겁니다. 물론 저는 이 방법에는 반대합니다. 저는 결코 연방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께서도 연방이 유지되기를 원한다면 좀 더 명확하게 의사를 밝히셔야 합니다. 군대 가는 것도 싫고 연방이 해체되는 것도 싫다면 남은 방법은 단 하나, 타협을 하는 거지요. 하지만 저는 이 세 번째 방법은 지금으로서는 솔직히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북부의 정치인들은 뉴욕에서 항의 시위를 선동하고 조종하는 사람들을 색출하기 위해 반전 시위자들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링컨 대통령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배후를 조사하는 건 화약고에 불을 지고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미 남부에서 반군들과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또다시 북부인들을 상대로 싸움을 할 순 없습니다.
남부 지도자들은 민주당원들의 반전 운동을 환영했습니다. 남부군을 이끄는 로버트 리 장군은 반전 운동을 북부의 전쟁 의지가 약화됐다는 신호로 여겼고 이는 결국 남부군의 군사적인 승리의 서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리 장군은 이 전쟁을 끝낼 수 있을 만큼 결정적인 승리를 얻을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로버트 리 장군은 버지니아를 떠나서 북부로 진격했고요. 가장 치열한 전투가 됐던 게티스버그 전투가 시작됐습니다.
게티스버그는 펜실베니아 주에 있는 작고 한적한 마을입니다. 게티스버그는 여러 길들과 연결돼 있었는데 로버트 리 장군은 남부군을 신속하게 이동시키기 위해 이런 도로가 필요했습니다. 로버트 리 장군 휘하에는 병력 7만여 명이 있었습니다. 이 병력들은 펜실베니아 남부의 넓은 지역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로버트 리 장군의 병력 대부분은 서쪽으로 젠버스버그에 주둔해 있었습니다. 병력 일부는 동쪽 요크 쪽에, 일부는 북쪽 칼라일에 주둔해 있었는데 로버트 리 장군은 모든 부대에 게티스버그의 북부군 전면으로 이동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해리스버그로 진격한 다음 필라델피아를 공격하는 것이다. 이 작전이 성공한다면 우리는 남부를 우회해서 볼티모어와 합중국의 수도 워싱턴 DC를 점령할 것이다.
로버트 리 장군은 북부의 포토맥군이 수적으로 우세해도 버지니아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두렵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북부군은 로버트 리 장군을 바짝 추격했고 게티스버그에 먼저 도착해서 외곽에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1863년 7월 1일 남부군은 북부군의 방어선을 공격했습니다. 대포들이 포효하기 시작하면서 북부군과 남부군 양쪽 모두 서둘러 더 많은 병력을 전선에 투입했습니다.
몇 시간의 전투 끝에 남부군은 북부군을 몰아냈습니다. 북부군은 세미터리 힐 지역에서 제2의 방어선을 구축했습니다. 로버트 리 장군은 세미터리 힐을 즉시 공격하지는 않았고 추가 병력이 도착하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남부군이 병력을 기다리는 동안 북부군의 숫자는 더 크게 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뜰 무렵이 되자 로버트 리 장군의 병력 7만여 명은 9만여 명의 북부군과 마주하게 됐습니다. 부유의 이야기 미국사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네, 생생 라디오 매거진 오늘 준비한 내용 다 전해드렸습니다. 유익한 시간 되셨습니까? 오는 한 주도 알찬 계획으로 시작하시기 바라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끝곡으로 홀리콜의 노래 골라봤습니다. Calling You 들어보시죠. A desert road from Vegas to nowhere. Someplace better than where you've been. A coffee machine needs some fixing. And a little cafe just around the bend. I am calling you. I am calling you. A hot, dry wind blows right through me. Baby's crying and I can't sleep. But I can feel a change is coming. It's coming closer, sweet release.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Hi everyone, this is Jennifer Yu and welcome to English with you.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Jennifer Yu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dig in your heels. Dig in your heels입니다. 'Have you ever dug your heels to the ground that people couldn't move you? Well, let's find out what dig in your heels mean. Let's find out by listening to today's conversation. 그럼 제가 유진과 나눈 대화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Hey, you look so busy with your volunteer work these days.
I know, but there are so many people who need love and care in this world.
That's great, but it must be hard on you.
I know it's hard, but it's worth it. So I'm digging in my heels and I'm determined to help people in need.
Awesome!
본문에서 유진은 저에게 Hey, you look so busy with your community service and volunteer work these days. 봉사활동 때문에 요즘 너 되게 바빠 보여 라고 하니까 제가 I know, 내 말이. But there are so many people who need love and care in this world. 그렇지만 이 세상에 사랑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으니까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유진은 That's great, 멋지다. But it must be hard on you. 그래도 많이 힘들겠는데? 하고 나를 걱정해 주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고 I know it's hard. 나도 힘든 건 아는데 But it's worth it. 그래도 이 일은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 So I'm digging in my heels. 그래서 나는 생각을 바꾸지 않고 계속 해나갈 거야. And I'm determined to help people in need. 그리고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야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고 있지 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오늘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Hey, you look so busy with your volunteer work these days.
I know, but there are so many people who need love and care in this world.
That's great, but it must be hard on you.
I know it's hard, but it's worth it. So I'm digging in my heels and I'm determined to help people in need.
Awesome!
오늘의 영어 표현은 dig in your heels이죠. If you dig your heels in, you resist or refuse to change a course of action or opinions. It simply means that you are determined and you won't let
anything change your mind? Dig in your heels는 말 그대로 하면 자신의 뒤꿈치로 계속 땅을 판다는 뜻인데요. 그 정도로 자신의 입장을 강하게 고수하는 상황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dig in my heels 하게 되면 내 입장을 바꾸지 않고 계속 밀고 가겠다는 뜻이 됩니다. 좀 더 예를 들어볼까요? For example, if someone's trying to change your idea, 만약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믿음을 바꾸려고 할 때, but you think your idea is right and you want to keep it, 그렇지만 그 믿음이 맞다고 생각되고 지키고 싶을 때, I'm digging in my heels and I'm devoted to what I think is right. 난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일에 헌신할 거고 계속 이런 내 입장을 지킬 거야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 dig in your heels, 입장을 고수하다, 생각을 바꾸지 않다. Dig in your heels. 꼭 기억해 두세요. 지금까지 English with you와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새벽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아침 방송은 단파 7465, 9800, 997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5840, 9800, 11570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